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고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장 22절서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곳에서 세 가지의 그 관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좀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을 약간 종합하면 기독교는 아이디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들, 가르침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수준 높은 사상이기 때문에 명령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수준 높은 사상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그러나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도 세상에서 사랑하라 함은 그저 그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죠. 좋은 사상이요. 좋은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렇게 함이 도움이 되죠.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함이 서로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기독교는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중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의해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뜻과 의미와 목적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 하나님 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사랑함 그 자체도 아무 뜻과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기독교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여러분과 제가 그저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상이고 수준 높은 사상이고 그렇게 함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서로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결국 아무 뜻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랑이 헛된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예수님 중심이야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주신 그 삶 자체가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직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 내가 좀 더 거짓말을 안 하는 삶, 내가 좀 더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삶, 내가 좀 더 남을 사랑하는 삶, 내가 뭐 좀 더 뭐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고 하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 믿는 자도 그런 면에서 자기 삶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기독교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처음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순종하는 삶도 행위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 없이 행위로만 나오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또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순종은 믿어야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는 그것도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천국 현실이 지금 어떤 것인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와야지 그저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을 잘 순종하는 그 수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내들이여 남편을 순종하라를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남편을 그저 순종 잘하는 거는 안 믿는 집안에도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와, 참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함이 또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들도 순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지킬 수가 없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나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아내 남편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남편의 아내 그 교회를 대표하여 남편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남편으로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의 아내 교회를 사랑하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므로 이제 남편 아내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참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하여 주심을 안 믿고 또 그것도 모르고 아무리 남편이 남편을 순종하고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도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 수준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아니 소용이 없는 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오히려 죄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정말 정말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 1초 1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삶에서 1초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 1초 동안은 하나님을 순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을 항상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저희가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에서는 지금 항상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사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지난번 그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해요 근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오히려 자꾸 내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삶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안 이룬 게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즉 천국적으로 우리 영원히 우리 현실의 그 수준적에서는 안 이루어주신 게 뭐예요? 그렇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여 그 이루심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루어서 여러분이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받으실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누가도 말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고구마를 신문에 두들 이렇게 둘둘둘둘 싸갖고 드리면 여러분은 좋아하실 거예요. 어, 참 맛있는 고구마 줬다. 근데 제가 옛날식으로 상간마마에게 신문지에다가 고구마를 둘둘 싸라서 주면은 잘못하면 저 죽습니다. 이게 나를 무시하고 이게 고구마를 바쳐.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수준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길래 자기가 뭘 이뤄서 바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교만한 삶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뭘 이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고 믿는 것이. 이런 삶은 지금 기독교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런 명령들을 받을 때 먼저 여러분이 초점 맞춰야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래 앞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 맞아. 이때까지 내가 노력을 안 했어. 아 내가 정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 노력할게요. 네, 많이 해보세요. 되나? 네, 그렇게 결심하고 한번 가서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또 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러나 참 은혜는 나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예수님을 붙잡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고 계시면 그럼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뭐 어제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믿고 조금 더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붙잡고 지금 그러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조금 덜 착하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제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 다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도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를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종교에 가면 부모를 순종하라고 안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또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를 다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를 순종하라. 불교에서도 그러고 어느 종교에 가도 아니 아예 종교가 없는 세상 학교에 가도 부모를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럼 똑같은 의미에서 똑같은 목적에서 똑같은 거냐? 아니란 말이죠. 당연히 아니죠. 그저 세상 도덕 수준에서 또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먼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죠? 교회가 예배로 모였을 때 읽었던 편지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편지들이 그 교회마다 돌려지면서 예배 시간에 읽어졌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이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었을 때가 아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왜? 프린터도 없었고 그때는 이런 성경을 직접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받았을 때 그게 카피가 돼서 이제 여러 교회에 보내지죠. 몇 개나 뭐 카피가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왜? 카피하는 그런 종이 구하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이제 교회마다 전해져서 그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런 편지들이 읽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읽어지고 그렇게 돼서 가르쳐지고 이제 그러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자녀들아 한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어린 아이들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로 인클루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즉 이런 걸 볼 때 그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 가족에 포함된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그 모임에 즉 천국 가족이 모임에서 그 아이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구약서부터 온 가족이 나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녀들은 분리시켜놓고 어른들만 나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야 아이들아 너네들은 저쪽에 물러가 있어. 그리고 어른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은 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귀하게 여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OPC는 온 가족 같이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모습은 항상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구약하고 비교해서 더 그렇습니다. 구약은 성전 같은데 이제 성전이 생기고 그럴 때 뭐 모세가 이렇게 나가고 그럴 때는 온 가족이 나갈지 몰라도 또 성전에서는 또 아이들이 금지가 되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지성소나 이런데 성소나 함부로 못 들어가죠. 이렇게 자꾸 분리되는 그래서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이런 시대가 불완전한 시대였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지금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희 개혁신학에서는 고등부 따로 모이고 중등부 따로 모이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자녀들아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에 보면 전도사라는 것은 없죠. 성경에. 성경에 권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그런 직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도 없어요. 왜?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 집사밖에 없어요. 안수 받은 집사만 성경에 나오지 안수 받지 않은 집사는 안 나오죠.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가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사라 부르는데 뭐 부르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인정해주는 직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는 지금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이 뭐야 성찬을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을 장로님들이 증인으로서 거기에 있어야만 됩니다. 왜?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배가 말씀대로 잘 드려지고 있는가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증인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목사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할 때, 성경에 반대되는 소리를 할 때 장로님들이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책임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교회 들어오는 것을 장로가 막으라고 돼 있습니다. 아예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때까지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중등부 예배라 그러면 전도사가 인도를 하는 예배입니다. 장로님들도 없어요 그 안에. 전도사도 성경에서 인정해주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사가 장로님들도 없는데 그 중등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 것이 허락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이 집사님이나 뭐 아니면 그냥 평신도가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냥 우리 집에서 해 내가 설교할게 해서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 모아놓고 자기가 설교하는 그런 예배와 뭐가 달라요? 전도사가 인도하는 예배가 그런 예배와 뭐가 달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런 거는 성경이 인정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등부 따로 그렇게 모이고 고등부 따로 그렇게 모이고 유차여동부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예배냐고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등부까지 갑니다. 근데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 아이가 12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 이게 될 거냐고요. 왜? 걔는 주일마다 와서 부모가 분리되고 전도사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배우면서 예배라고 드리는데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지나간단 말입니다. 대학부 가서도 이제 또 요즘은 조금 낮았어요. 왜? 전도사라기보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등부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도 정말 장로님이 그거를 보고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 다른 교회에 지금 치리를 받고 있었을 때는 거기서 이렇게 장로님이 나오고 아니면 저도 그 당회의 멤버로서 제가 나와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거를 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한 번에 같은 예배를 드리는. 근데 우리는 언어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 언어 때문에 나눠지는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그 언어가 아닌 이유로 나눠지는 것은 저희 교회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자기 아들, 딸 두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정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여러분이 피곤하더라도 이제 다 큰 아이들이야 뭐 상관없죠. 피곤하시더라도 그 아이들과 같이 예배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이런 거를 부모한테 배워야 되는데 배울 데가 없어요. 그저 지네 유초등부 애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하니 뭐 떠드는 거나 배우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애들이. 이래갖고는 너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그 자녀들아,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예, 제가 너무 여기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런 지금 그 이런 것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 안에서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예, 아이들이 시끄럽다 해서 그 예배에서 쫓겨내는 모습은 좋은 게 아닙니다. 시끄러워도 우리 좀 참으며 그 아이가 같이 예배 드리며 그래서 그 예배가 엄숙하고 예배가 정말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해야죠. 그걸 부모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도 누구 보고 가르치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에? 부모들이 부모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을 부모가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먼저 이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잘 배울 수 있게 책임져야 되는 게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 어디에 봐도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성경 어디에 봐도 Youth Ministry의 모습은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Youth Ministry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컨셉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라 요즘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Sunday School, 주일 학교도 생긴 지가 100년 좀 넘었습니다. 퓨리탄들을 보시면 주일 학교가 없어요. 왜? 부모님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르쳤단 말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부모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안 하고 교회에다 맡겨버리는, 그게 교회 주일학교 선생한테 맡겼어요. 자기는 자식들하고 집에서 성경책 한번 안 피면서 주일학교 선생한테 내 자식들 성경 가르치라고 맡겨놓으니 이건 성경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 뭐 주일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 선생님들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이제 어차피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 한편으로는 부모님들이 올바로 가르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경적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 주일학교라도 만들어서 또 해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자꾸 생깁니다. 어쨌든 이런 유스 미니스트리, 이런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은 또 교회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교회 자체가 이제 그 이 어떤 그 에이지 그룹이 교회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면은 16살서부터 25살짜리밖에 없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이들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컨셉이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변했다. 또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문화가 변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변했습니다. 변하는 사회를 성경에 맞춰야지 성경을 변하는 사회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 예천 장로교회는 끝까지 말씀을 고집할 겁니다. 말씀에서 보여지면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죠. 그러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네, 에베소서가 읽어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참여되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다 좀 생각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뜻도 되고 또 주 안에서 즉 주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라 이 말도 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주님께 하도록 하라. 왜? 사실은 그 아버지가 최고로 하는 일은 이제 나중에 여기에 더 나오죠. 아버지가 최고로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는 일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해서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아이들도 그 아버지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님을 순종하듯 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또 읽게 되겠지만 구약에서 아버지를 순종 안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면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입니다. 요즘도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돌로 쳐 죽인다는 거는 구약에서 뭐였어요? 출교였어요. 요즘도 출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 자녀를 당에 가져와서 끝까지는 출교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아이를 사랑 안 해서 출교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함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컨셉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우선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나 또 뭐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는 한 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죄지라는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죠.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완전히 순종은 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 이건 순종할 수 없죠. 주 안에서 순종하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교회를 순종하는 거예요. 당회를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주 안에서입니다. 즉 당회가 성경대로 안 할 때에 당회가 제지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약속한 적 없어요, 저희들. 교회가 말씀대로 할 때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유교식으로 따지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져야죠. 왜? 죄를 지라고 해도 순종해야죠, 거기서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은 것도 그것도 순종합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뭐 자기는 엄청난 효자라.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효자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그 부모님들을 이제 진리 안으로 모셔드려야죠. 그러나 굉장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 가족 여기에서 참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부모를 순종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주셨어요. 즉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물론 이 처음에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부모를 순종했죠.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어떠한 것도 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이 누가복음 2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세상 부모에게도 순종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올바로 지키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부모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대신하여 메시아로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명령을 참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부모를 순종하신 그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순종 안에서 이제 세상 부모를 순종함으로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도 순종을 해야죠. 그러나 그 최대한도 모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 모자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최고로 열심히 하되 예수님 안에 가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순종은 예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부모를 순종하고 싶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즉 내가 부모를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부모님을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만큼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이 지극히 기쁜 일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에 참여되는 순종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 완전 순종 없이 할 수가 없죠. 예. 부모님을 순종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그 자체에 지금 초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를 순종하는 겁니다. 왜? 지금 초점은 다 하나님한테로 가야 됩니다. 왜? 부모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자도 합니다. 안 믿는 자가 더 잘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옛날 그 풍습을 보면 그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실 우리들은 그 아이들도 죄에 죽고 불순종의 아이들이었잖아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우리 그 에베소서 공부할 때 그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절부터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시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순종하는 일은 이제 없죠.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의 참 아버지를, 우리의 참 부모를 불순종하지 않죠. 그 삶이 벌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삶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죠. 세상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한번 같이 가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볼게요. 또한 저희가 이제 세상을 설명합니다. 세상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죄에 빠진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했는데 하게 하시는데 합당치 못한 일이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재밌죠? 거기 보면은 굉장히 나쁜 것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처럼 나쁜 것. 드뭅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죄에 대한 법에 대해서 그 벌칙을 보면 알죠. 누구를 때려 죽이는 걸 하나님이 명했을 때는 그 죄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때려 죽이기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게 거기에 속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싫어하시느냐? 왜? 부모를 거역하는 거는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참 아버지인데 세상 아버지를, 세상 어머니를 거역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죄 짓는 데까지 가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은 지금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천국 현실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 가족에 속한 여러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 더욱더 예수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더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 읽으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일입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를 바로 그 모습에서 보게 되는,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바로 그 예수님 모습에서 아버지를 보는 그 삶을 지금 살으라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왕국 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이 안 나옵니다. 희한하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부르시며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메시아로서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그래야 우리를 이제 그 아들 대심에 초청하시고 그런 그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바로 그 모습에 참여하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그 아들을 지금 이 뭐야 대하시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죠.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즉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 우리도 아버지로서 바로 똑같은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부모가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께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대로 자녀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일이기 때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언제 노엽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부르면 응답도 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잘 인도하시는데 언제 한번 그 아버지가 나를 노엽게 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저희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잘 증거를 해야죠. 노엽게 안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해하시고 언제나 받아주시고 언제나 용서하시고 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그 삶에 참여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를 부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워 앞에 못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두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무서워서 여러분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지금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며칠 동안 얘기도 안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못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주는 그 확신을 며칠을 안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몰라요. 저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또 우리 애한테 하는 걸 보면 또 잘못합니다. 아버지가 며칠을 얘기를 안 하면, 받아주질 않으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면, 며칠 동안을 안 받아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근데 어떤 아버지들은, 완전히 그 아이와 단절을 해버립니다. 며칠, 몇 주, 몇 달까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증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언제 거부하고 언제 거절했습니까? 진정한 회개에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 안 해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아니, 참 진정한 회개 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참 회개인지 뭔지 해도 그래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게 왜? 이거는 이제 내가 화가 나서죠.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서죠.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증거한다. 그래서 참 하나님같이 하면 돼요. 구약과 신약을 보세요. 구약은 어린아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 시절로 간주해서 구약을 얘기합니다. 신약은 이제 어른 시대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별로 대화가 없어요. 구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일 안 지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어린아이 때는 저희가 그 아이와 무슨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 안 된 거를 가르칩니다. 잘못하면 때립니다. 성경에 때리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아들을 미워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요즘 시대의 세상에서는 때리면은 이 무식한 자죠. 그러나 성경은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때리면 그 아이를 미워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 같이 그렇게 때리는 거는 어린 시대예요. 이제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신약에 오면 간음을 해도 때려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신약은 참시대가 와서 마음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육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간음을 하면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보고는 겁이 나서 자기가 안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거 하면은 맞으니까 겁나서 안 합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고 마음에 우러나는 게 아니라 우선 겁이 나서 안 하죠. 그게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은 그래서 아니 잘못하면 쳐 죽이는데 자기가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겉으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안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어른으로 우리를 취급해 주시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마음에 우러나서 안 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이 진짜 순종이기 때문에. 성숙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 이제는 무턱대고 때리는 게 아니죠. 이젠 대화가 필요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잘 밸런스를 해야죠. 그러나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때려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려서 하면 또 뭐해요, 그 나이에. 아니, 40살이 됐는데도 때리면 하면 그건 또 뭐 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와, 이놈이 그래도 때리니까 순종하는구나. 사실 그 40살이 돼서도 때려야 하는 거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야죠. 그러니 이제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설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많이 때리셔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옳고 그른 거를 분명하게 안 가르쳐주고 이제 그 마음을 설득하려고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옳고 그른 거를 확실하게 하시고 이제 마음을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릴 때 그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선을 거줘야 돼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뭐 괜찮은 것 같이 되면 애들이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 뭐 해도 되잖아, 이거 뭐. 뭐 잘못한 거 아니잖아. 왜? 꼭 안 잘못한 것 같이 부모가 가만 놔두니까. 그래갖고는 이제 다 커갖고 이제 때가 늦어요.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뭐 돌로 쳐 죽이고 벌금을 내라 그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큰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이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이 때리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즉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성경 그대로죠. 오직 하면 성경이 이 말세를 부모를 거역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까? 왜?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이제는 그냥 의례의 그런 걸로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듯이 여러분의 자녀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끝내는 우리에게 편한 마음으로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말 덜덜덜덜 떨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덜덜덜덜 떨어서 거기 아예 가까이도 못 가고 있으면은 이건 불행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 없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그러나 다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아이들, 그리고 지나친 편애나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때림과 꾸중은 우리가 말해야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저희가 다 끝내지는 못하겠네요. 그 한 군데만 읽고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그들을 때리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징계,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그 세상 아버지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을 징계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디스플린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런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느 아이건 자기 아이가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LA 어디에서 걸어가고 있는 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얼굴도 모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걔가 뭘 하건 제가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제 아들이 잘못하는 거는 상관이 있죠. 사랑하죠. 그러니 고쳐주려고 때리고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함은 우리를 참 아들로 대하여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징계함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오고 힘든 일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나 더욱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함이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의 징계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이 7이라는 것이 나쁘게만 어떻게 전해져서 7위를 하면은 굉장히 나쁜 걸로만 얘기가 되는데 7위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를 짓는데 가만히 놔두는 것은 여러분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현실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면 그 죄를 다뤄야 되는 거지 그 죄 짓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는 여러분을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하건 간에. 예. 저도 그래서 여러분하고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봐서 정말 여러분이 좀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예, 그런 얘기 해서 기분이 나빠서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있지만도 얘기를 해야죠. 왜?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 멤버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는 대로 교회도 하고 집에서 부모가 그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는 모습 자녀들이 배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이 좀 많이 이제 드셔서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꽤 큰 사람들이 이 미국 사회를 보면은 잘못한 게 자기네들이 부모를 공경을 안 했더니 지네 자식들도 자기들을 공경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말씀을 반대해서 정말 정말 이제 그 말씀대로 안 하겠다고 해도 나 혼자 남아도 말씀대로 하다가 죽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 따돌림 당해도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도 다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됐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때문에 여러분 좀 나이 들으셨을 때 혼자가 되시면 그거보다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혼자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그리고 죽는 거죠. 절대로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예수님 모습을 증거하고 죽을 때 주위에서는 깔보겠죠. 별거 아니라고 참 우습게 생각하겠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한테 정말 주님께 하듯 하고 또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게끔 그래서 결국 지금 부모들서부터 우리들서부터 자녀들까지 다 예수님을 순종하게 살게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게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살면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겁니다. 천국 현실을 이루는 겁니다. 아니, 말을 잘못했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 현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직 제가 좀 그 뭐야,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런 말들. 그래서 뭐 이걸 잘 지키면 세상에서 오래 산다. 잘못하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천국의 현실을 이뤄주시고 이제 우리로 그 천국 현실에 참여하여 그 천국 현실을 증거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들을 보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천국의 현실이 증거되고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현실이 증거되는 크고 큰 복이 넘치는 저희들 또 저희 가족 저희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